야,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또 보이시네요.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형제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또 잠깐 인사드렸지만 오늘은 또 수은자매 아버님 또 우리 장로님 예배에 함께 또 남아공에서 오셔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주부 안에도 있고요. 또 아마 화면에도 뜰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한 절인데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자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은총과 간구의 성령입니다. 은총과 간구의 성령. 그지? 은총과 간구의 성령.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선지자,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새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뭐라고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에 비로소 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구나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이제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타임이죠. 혹 지난주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동일하게 제가 식권을 드리고 육의 양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혹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참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또 오늘 교회 오실 때 그 제가 물어볼까봐 여섯 가지 교회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고 오셨는데 제가 다른 걸 물어서 좀 답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섯 가지 효원이 손들었어요. 여섯 가지 오늘 저 육의 양식 효원이 해결해드리지. 효원아 여섯 가지 뭐지? 자 괜찮아 서서 효원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또 자 효연 한번 보십시오. 교주 딱 일어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그 다음에 그렇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또 나누는 교회. 그 다음에 삶으로 확대되는 교회. 박수. 아 우리 자매가 용감했는데 지난주에는 하은이 이번 주는 효은이가 이렇게 목사님 오늘 두 사람에게 10권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는 참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참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1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제목처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은총과 간구의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뭘 주시는가?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 여러분 그러면 간구하는 성령은 뭘까요? 이게 기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어준다라는 말 있잖아요. 부어준다 이게 이제 쏟아 부어준다는 뜻인데 어느 정도 부어주시는 거냐면은 폭포수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12장 10절을 통해서 오순절에 임할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부어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지났기 때문에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한없는 은혜의 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때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참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참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냐면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쭉 들어가게 하셔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구나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래서 2장 37절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이들의 첫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것이요 이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딱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는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그 대중들과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한 거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들은 베드로의 참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그 당시의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가랴서에 이들이 바라본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들이 바라본 십자가를 여러분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그리고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큰 은혜를 항상 생각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참믿음의 복음을 참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그들의 깊은 심령 속에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생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라고 고민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성령 우리를 더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가야 진정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죄라는 장애물을 없애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게 회복된 심령이어야 아무 막힘 없이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은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그 다음에 기도의 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오직 성경은 무엇으로 됐죠? 성령의 감동.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말씀의 영인과 동시에 기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탄생된 첫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을 받는 교회로 첫 교회의 특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이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과 말씀의 감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엔진을 이렇게 두면서 과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임할 때는 성경을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지금 1대 다수잖아요. 그런데 공예배 설교를 듣는데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간 너무 궁금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 공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때 우리는 사람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고 느끼지 않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당신 앞에 세워놓고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경험될 때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게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잠기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이 기도의 목마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잠겼더니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힘들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먼저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기도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돌파구를 자신의 부실한 말씀 생활 속에서 찾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은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셨다면은 그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하여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주일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심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모임에서 예배 후에 터모임이 있잖아요. 터모임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눔을 통해서 나도 생명을 얻고 듣는 이들도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뭘 나누냐, 터모임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눌 수 있다면 지난주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난주 주셨던 말씀으로 내가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누십시오. 저는 터모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된다면은 터모임이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이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터모임으로 여러분의 주중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예배의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살아드렸던 그 예배를 가지고 터모임에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렇듯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도하기를 우리 아까 효원이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 힘쓰니란 말은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에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이 첫 교회를 일으키시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강조할 때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강조할 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꼭 힘써야만 되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교회 특징들은 딱딱딱딱 말하는데 기도를 얘기할 때는 힘쓰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매우 너무나도 아주 많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재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과 있을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읽기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재조명해 주시니까 그 참복음을 붙들고 그들 모두는 순교에 반절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조명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을 때 사도를 임명하기 전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70인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늘 기도하셨고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결정적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결정적인 사건을 맞아들이셨고요 기도함으로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고 기도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굳이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또 성자 예수가 기도한다. 늘 함께 계셨던 그분이었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또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계속해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었는가를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재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을 딱 쓰는데요.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기도였구나. 성령께서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다른 데는 딱딱딱 이름만 나오는데 기도의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을 누가가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일깨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도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뭡니까? 주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던 이 기도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치시고 강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주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기도문의 강조점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과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양식과 용서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용서가 먼저 시작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주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기도가 주기도인데, 주기도에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사람에 대하여 세 가지, 이렇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써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린 멋진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 완성하고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인데요 제가 이 기도를 쫙 요약했습니다. 제가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요약해서 딱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집보다 크신 분 아니십니까? 하지만 이 집은 다윗과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집이오니 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시오. 죄인이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땅이 황폐케 될 때 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했었던 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읽으면 은혜가 돼요.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성전에서 들어지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의 기간 동안 성전이 더러워진 것에 분노하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도의 기도로 가득한 곳이 성전이다. 예수님은 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잡다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그때의 성전일 순 없지만 그 역할은 동일합니다. 교회 역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수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부가 세워졌습니다.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보기도부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광고를 하겠지만 전 이 기도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기도로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늘 기도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숲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시간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선교 삶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 같은 말씀을 받고 또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공동체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숲교회가 그래서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첫 교회를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흥 뒤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피눈물 나는 기도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선교의 역사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역사 뒤에 있었던 기도의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화려한 선교의 역사 뒤에 서 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을 움직였던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찰스 피니가 전도 집회를 나갈 때마다 찰스 피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벨 클레리는 찰스 피니가 강대상에 섰을 때마다 1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아벨 클레리를 보면 피니가 설교할 때마다 피니의 설교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12시간씩 중보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사위였던 존 웰시는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기도하면서 스코틀랜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카톨릭 땅에 그 장로교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리거든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불타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비록 이름 없는 성도로 이 세상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습에 균형이라는 가치를 주셨습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균형 잡힌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그리고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같이 비례해서 커져가야 합니다. 이 균형이 서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들음으로 성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영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냥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예배를 마칠 때쯤에 그렇다면은 어떤 축복의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두 가지죠.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힘써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서로에 대한 축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예배 마칠 때 이제 두 가지 뭡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습에 매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아니하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받으면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줄지 너무 기대가 된다.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로 이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님.